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또 내일도 우리를 공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란,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가 나오고 또 신약 성경을 보니까 앉은뱅이를 일으킨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거인 골리앗과 싸운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가득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 무언가 가슴 설레이는 모험이 가득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현장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 때로는 집에서 설거지하고 또 바느질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또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고 회사를 가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대화 나누는 것, 이러한 일상의 현장이 우리에게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무대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기적과 같은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평범한 일상의 현장의 생활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더 우리는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 히브리서 12장까지는 저자가 엄청 거대한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 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장엄하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13장에 와서는 그 위대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이 일상이란 이 평범한, 너무나도 이 일상적인 이 삶의 현장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일상의 현장을 무시하게 되면 신앙의 이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무언가 비범하다기보다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그런 평범한 진리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내 한 가족처럼 내 친 형제, 내 친 자매를 대하듯이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보다도 한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더 위대합니다.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것보다도 한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많은 사람들이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 하나만 행복하고 나 하나만 즐겁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내가 무언가를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내 자신에 있는 것들을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오히려 남들에게 다가가는 그 헌신과 봉사 속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꽃피어나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인 이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예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예요. 형제의 사랑. 작은 것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한국 표현처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경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코너스톤 교회가요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지낼 때 이렇게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챙겨주는 그 모습이 있다면 여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실천해 나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사랑이란 단어를 꺼낸 이유는 이 모든 삶의 원리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사랑하는 삶의 자세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본래 여기 쓰인 이 손님이란 단어는 나그네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손님 혹은 나그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잠시 왔다가 스쳐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그것을 갚을 것이란 어떠한 보상도 없고 어떠한 약속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라고 말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이 예가 누굽니까? 구약성경의 아브라함이죠.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의 조카 롯도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역시 동일하게 천사를 대접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러시아의 대문어가 이 레오 톨스토이가 쓴 이 글 중에서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이 작품이 있어요. 부지런하고 믿음이 강한 이 구두장이 이 마틴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마틴아, 내일 아침에 거리를 살펴보거라. 내 너에게 갈 것이다. 다음 날은 마틴은 이 부푼 가슴을 끌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작업실에 가서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그의 작업실을 찾은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들린 늙은 청소부, 또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던 배고팠던 젊은 여인, 너무나도 이 평범한, 너무나도 이 삶의 일상의 현장에서 만나기 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마틴은 평소처럼 그들에게 따뜻한 이 차로 그들을 반겨주었고 자기가 앉아있던 그 따뜻한 자리를 양보하면서 그들에게 이 따뜻한 난로를 쬐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다 보내고 이제 이 가게를 마감하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나 보다라는 이 마음이 자기 안에 들었던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평상시처럼 또 저녁을 마치며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마틴아, 오늘 내가 따뜻한 우유를 주었던 그 늙은 청소부,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오늘 내가 뜨거운 스프와 빵을 대접했던 그 아기를 데리고 온 젊은 여인,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때 마틴은 자신이 읽고 있던 성경의 구절을 읽게 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도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 힘이 든 사람들, 또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보상해 줄 것,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해줄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무언가 베풀었을 때 그것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잘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것을 행할 때 어떠한 자세를 행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3절 말씀을 봅시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되어 있어요. 자, 3절에서 보면 갇힌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3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자기도 어떻게 해요?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김아무개 집사님, 지금 자녀가 아파가지고 많이 지금 마음이 아프실 텐데, 아유, 만약에 저것이 내 형편이었으면 어땠을까? 저 아들이 내 아들이었으면 참 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 아유, 저 집사님 진짜 힘드시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좀 도와줘야지. 아유, 저 집사님 요즘에 너무 많이 바쁘시고 힘든데, 내가 만약에 저 집사님 상황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까? 아, 그래, 내가 조금 저분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나를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상황에 놓아보고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옥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나오는 이 본문들은요, 뭔가 비범한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진리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성도가 지켜야 할 태도는 남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오늘날은 이 혼인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세대죠. 간음과 음행이 빈번하게 행해져서 이혼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어요. 세상은 간음이나 이혼하는 것을 부추기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한국 사회의 이 변화를 봐도요, 이렇게 간음하는 것, 또 결혼 생활 밖에서 좀 부적절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정말 손가락질하고 예전에는 막 그런 사람들을 정말 돌을 던질 것처럼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눈총을 줬는데 요즘에는 마치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런 결혼 제도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결혼은 귀히 여겨야 하고 성도가 결혼 생활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거. 이 말씀을 왜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 적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도는 혼인을 귀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잘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1등 성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저분은 천사 다음이다,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자기 가족에게는 홀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기보다는 그냥 무언가 가족에게는 잘 못하는데 남에게만 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기 가족을 챙기지 않는 사람, 자기 친부모 또 친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거 남에게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먼저 더 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저자는 앞서 4절까지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5절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13장 5절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이 뭘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돈 자체가 매우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돈이 많으면 나쁜 사람, 돈이 없으면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특별히 특별히 한국 교회도 많이 있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돈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칼이요? 의사 손에 들려 있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똑같은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것은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칼은 요리사에게 들려 있을 때 혹은 살인자에게 들려 있을 때 전혀 다른 것이 되지만 칼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똑같이 내 손 안에 든 벽돌도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거나 누구에게 던지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지만 내 손 안에 주어져 있는 이 벽돌을 가지고 내가 병원을 짓고 내가 고아원을 지으면 이것은 또 좋은 용도로 쓰여 있는 것이죠. 벽돌 자체도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 안에 돈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쓰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성경도요, 돈 자체가 나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6장 10절을 보면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마음이 돈에 빼앗기지 않도록 말합니다. 복음서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될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돈을 더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마음이 돈에 빼앗기지 않도록 경고하는 거죠. 그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사실 우리가 왜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래의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후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친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결코 너를 뭐하지 아니하세요? 버리지 아니하고 또 뭐하세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구약시대 때 신명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한번 인용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 돈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가진 소유가 적어도 내일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이 평범한 너무나도 일상적인 현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요소들을 압축해서 말하면 결국 남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족도 소중히 여기고 혼인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의 일상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얄미울 때도 있고 너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일어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그네 대접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 없을지라도, 내가 저에게 잘해주는 것이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더욱더 형제 사랑하기를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받으려고 더 애쓰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주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하나님 이 연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세상적인 물질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참 만족을 얻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